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6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 궤적상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에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북한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두 상임이사국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두 상임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자국 자산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운영권을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 아톰으로부터 넘겨받아 원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지만 운영은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페트로 코틴 에네르고 아톰 대표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원전을 관장한다면서 러시아 측과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주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크유를 잇따라 방문해 원전의 안전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어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된 대러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OPEC플러스는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 유가는 5% 급등했고 원유 선물도 3주 만에 최고치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군용기나 무인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 장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추 부장은 어제 입법원에서 타이완 영공에 대한 군용기의 어떤 위반도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추 부장은 과거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먼저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무인기와 같은 수단을 쓰면서 개념이 분명히 변했다며 항공기나 선박 등의 진입은 어떤 것이든 선제 공격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얀마의 실권자인 미나웅 훌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을 다음 달 열리는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사람들의 성격, 인성에 큰 변화를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서 변화폭이 컸고요. 보통 10년 정도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가 이 팬데믹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플로리다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안젤리나 수틴 교수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18살부터 109살까지 미국의 성인 7,1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팬데믹 유행 전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초기 또 최근까지 세 차례 조사로 그 변화를 추적한 겁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다가 이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떨어졌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하락폭이 컸는데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청년들의 급격한 성격 변화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기가 원래도 예민하고 또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덜 친화적이고 덜 성실해진 변화는 공부와 직업에서의 성취도 또 소득의 수준, 만성질환 등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팀은 팬데믹 기간에 이런 성격 변화가 일시적인지 또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탈북 청년들이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남북한의 보건 문제에 관한 소통하고 또 지식을 겨루는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의 기온은 영상 16도입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평안남도 양덕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또 함남 장진과 양강도 풍산은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하는 강수량은 평남과 함남 내륙 지역은 5mm 정도지만 함경남도와 강원도 동해안 지역 20에서 많게는 6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6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별 최저기온, 최고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가 6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신의주는 4도에서 17도 사이고요. 개성은 10도에서 18도, 함흥 6도에서 18도, 원산 9도에서 17도입니다. 청진은 6도에서 16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가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상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40여 개국 유럽 국가 정상들이 유럽 정치 공동체 EPC 출범을 위해서 체코 프라하에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남미 3개국 순방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유럽 국가 체코에서 아주 큰 국제 정치 행사가 벌어지고 있군요.
네, 유럽의 약 44개국 정상들이 6일 유럽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유럽 정치 공동체 EPC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체코 프라하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올해 유럽연합 EU의 순환 의장국입니다.
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요?
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6일 기자들에게 이 회의는 러시아가 없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이는 우리가 영원히 러시아를 배제하고 싶어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에는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럽 정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유럽연합 지도부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탄력을 얻었습니다.
네, 초청받은 나라가 지금 40개국이 넘군요.
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그리고 세르비아 등 EU의 가입을 원하고 있는 발칸반도와 동유럽에 있는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터키 등이 초대됐습니다. 제1회 EPC 정상회의는 프라하 성에서 열리는데요. 지도자들은 안보, 에너지, 기후, 경제 위기, 이주민 문제 등 유럽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바로 전날이죠.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합의를 했습니다.
네, EU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EU 집행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선언하자 즉각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8차 제재 조처를 서둘러 왔습니다.
네, 자 EU의 신규 제재에서 가장 관심이 모인 것이 바로 러시아산 원유, 이 가격 상한제 도입 여부 제안했습니까? 이번 제재에 포함됐습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로이터, AP 등 주요 매체는 EU 소식통을 인용해서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의 기업들이 제3국으로 운송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 상한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또 철강, 기술 제품 등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회원국들이 해운업계 등 자국의 산업에 피해가 갈 걸 우려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가격 상한제는 일단 시행되면 EU의 국경을 넘어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제재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수위가 조절됐다는 전언입니다.
네, 자 제재 합의 소식에 EU 지도부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차 제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의 가짜 주민 투표와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그 대가를 계속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앞서서 세르게이 베른슈닌 러시아 외무차관은 자포리자 원전은 이제 러시아의 영토에 있고 따라서 러시아 당국의 감독 아래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자포리자 원전이 유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원자로 6기를 갖춘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인데요. 전쟁 전에는 3기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원전을 둘러싼 폭격이 계속되고 핵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금은 원자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원전을 장악했지만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이 맡아왔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즉각 반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법률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러시아 국영 전력 회사와 제휴업체 등에 대해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원전 기업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에데르고 아톰은 원전의 운영권은 여전히 자사에 있다면서 아직 원전에 있는 직원들에게 러시아 측이 제시하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페트로 코틴 에네르고 아톰 사장은 또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법과 에너지 시스템, 에네르고 아톰 안에서 계속 일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이런 처사에 국제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안보리의 결의안하고 또 총회 결의안, 이게 가장 큰 차이가 구속력의 여부죠?
네, 맞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구속력에 있어서 유엔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 상임이사 가운데서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가결되지 않고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이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진행하자고 회원국들에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11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크게 줄이기로 합의했군요.
네, OPEC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 2020년 5월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자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예.
자, 200만 배럴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네, 전 세계 1일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일 소비량의 약 2%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자, OPEC 플러스, 기존의 그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에 또 다른 산유국들이 포함된 그런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13개 OPEC 회원국에다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1개 비O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데요. 이들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OPEC 플러스가 이렇게 하루 산유량을 대폭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들은 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 경제와 원유 시장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이번 조처가 최근에 급락한 유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유가가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거죠?
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배럴당 120달러에 달하던 유가는 최근에는 8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산유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에게 원유 증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걸 막기 위해서 유가를 낮추길 원하고 있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걸프 지역 산유국들에게 원유 증산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날 OPEC 플러스의 발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세계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서 OPEC 플러스가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을 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계속해서 검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충족해야 함을 지금까지 분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많은 전문가는 이번 조처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거나 산유국의 석유 생산 담합을 제재하는 NOPEC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처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남미를 순방하고 있네요.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일부터 콜롬비아와 칠레, 페루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3일과 4일은 콜롬비아를 방문했고요. 5일은 칠레에 이어서 6일과 7일 페루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들 세 나라를 특별히 찾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 8월에 콜롬비아에는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구스타포 페트로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서 콜롬비아 새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앞서 국무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레는 내년에 미국과 수교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페루에서는 미주기구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참석을 겸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현재 세 나라 모두 이른바 좌파 정부가 이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페루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에는 칠레가, 그리고 올해 콜롬비아까지 모두 좌파 지도자들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최근에 중남미 일대를 휩쓸고 있는 핑크타이드, 이른바 좌파 물결에 이들 나라도 합류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3개국 순방에 대해서 특히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에 대응해서 바이든 정부가 주변 국가 단속에 나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블링컨 장관의 남미 순방 행보를 차례차례 따라가 볼까요? 먼저 콜롬비아를 방문했죠?
네, 블링컨 장관은 3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방문해서 구스타포 페드로 대통령, 프란시아 마르케스 부통령, 그리고 알바로 레비아 외무장관 등 콜롬비아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민주적인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와 또 서반구 전역의 인권 상황, 기후 문제, 불법 이민 문제, 마약 밀매 근절 등 양국의 공유 현안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페트로 대통령은 두 나라 간의 마약 밀매 범죄인 인도 협정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면서 양국의 마약 단속 협력에 있어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방문국은 칠레였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5일에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안토니오 우레이올라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적 통치, 무역, 투자 확대, 지역 안보와 인권, 이민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칠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다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서로 협력할 걸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방문국이 페루였군요.
네, 블링컨 장관은 6일과 7일 이틀 일정으로 페루를 찾는데요.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 세사르 레안다 외무장관 등 페루 지도자들을 만나서 영내 안보와 환경보호, 경제개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6일 리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올해 총회의 주제인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함께할 것과 영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안을 하급 심의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온으로 큰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공화당 소속인 론 드센티스 주지사와 복구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 공군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이민 정책이 지금 법원에서 다시 가로막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5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일명 다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련 규정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다카 제도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법원은 다카 제도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네. 자,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예, 보수 성향의 제5순회 항소법원은 46쪽에 달하는 의견문에서 다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카의 합법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달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군요.
예, 다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다카 폐지를 발표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를 결정하면서 신규 신청 접수가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다카 프로그램 자체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법정 다툼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다카의 합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판결했는데요.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상급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은 유지하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항소하면서 제5 항소법원으로 해당 사안이 올라간 겁니다.
네. 이 다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다카 혜택을 본 사람은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혜자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인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이민서비스국 집계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외에 다카 수혜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6천여 명이 다카 수혜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등록된 다카 수혜자는 59만 4천 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이 드리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항소법원은 하급시 판결과 마찬가지로 59만 4천 명의 드리머들은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신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다카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과 사회 보장 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일부 주에서는 운전 면허를 딸 수도 있고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카의 수혜자라는 게 바로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건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하는 이민제도 개혁 입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를 시행했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입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5일 항소법원 결정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드리머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시민권 취득 등 드리머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찾았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허리케인 이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마린1을 타고 피해 상황을 공중에서 살펴봤고요. 또 피해를 본 주민들과 사업자들 그리고 지역 당국자들을 만나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 이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서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계속 확인되고 있더군요.
예, 플로리다주에서 105명,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명 등 5일 현재 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특히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멕시코 연안에 상륙했을 때 직격탄을 맞은 리 카운티에서는 무려 50여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예. 자, 허리케인의 피해 상황을 돌아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당국자들과 만나는 모습을 이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는 마르코 루비오, 릭 스콧 상원의원을 만나 복구 노력을 논의했는데요. 자, 애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특히 드센티스 주지사는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인 거죠.
네네.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민 정책 등 여러 산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논쟁을 이어왔고요. 루비오 의원과 스콧 의원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허리케인이라는 큰 재앙 앞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 거네요.
맞습니다. 역대급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치적인 이견은 제쳐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드센티스 주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협력하는 미국에 관한 것이라며 플로리다주의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재건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 구제방안,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까?
예, 재해보험을 들지 않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주택과 차량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걸 돕기 위해 최대 8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플로리다 주민들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나와 미국의 약속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복구 과정에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의 드센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대응을 치하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백악관과 FEMA의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큰 행운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도 드센티스 주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드센티스 주지사가 복구 노력을 이제 훌륭하게 해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다른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만 의기투합에 이랬다며 이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보조를 마쳤고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드센티스 주지사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연방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예, 드센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최소한 60일 동안 연방 긴급구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드센티스 주지사는 정부가 60일간 잔해 제거 비용을 100% 상환해주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잔해 제거 비용이 연간 지역 예산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정말 중요한 도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지원이 60일 동안 계속되는 건 이게 이례적인 거라고요?
예, 연방 차원 지원은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제공됩니다.
네.
하지만 허리케인 이언의 영향은 재앙적이고 따라서 60일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딘 크리스웰 FEMA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예, 크리스웰 국장은 정부 지원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은 분명하고
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보아온 재난 중에 가장 복구 비용이 많은 드는 재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다른 허리케인 피해 지역도 방문을 했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허리케인 피오나로 큰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섬 전체 전력이 끊길 정도로 여파가 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은 시속 240km의 4등급 허리케인으로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당초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전기가 끊겼었는데요. 하지만 주 당국은 7일이나 8일쯤엔 최소한 95%의 전력이 복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공군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공군은 4일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작전 등을 포함한 이 공군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나온 공군의 첫 번째 행동계획입니다.
네. 공군이 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건가요?
예,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이번 계획 발표에서 극한 기후와 환경 조건은 이미 미 공군 시설과 작전 임무에 막대한 비용을 지우는 동시에 공군의 효과적인 훈련과 작전 능력에 새로운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군 전체의 차원으로 보면 공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많은 쪽에 속합니까?
예, 전체 군을 통틀어 공군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 전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덴마크나 포르투갈이 국가적으로 배출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공군의 이번 계획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이번 계획은 총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공중지배력 유지고요. 두 번째는 기후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사용 최적화 및 대체에너지 자원 촉구입니다.
예, 자 각각의 핵심 내용도 같이 살펴보죠.
예, 첫 번째 우선순위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공군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공군은 이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2023 회계연도에 3,6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걸 시작으로 오는 2027 회계연도부터는 매년 1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기후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공군은 오는 2024년 회계연도까지 군사 전문 교육 과정에 기후 분야에 대한 고려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한 공군의 전략과 계획, 운영에 기후변화의 안보 영향을 통합할 것이라고 공군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한 또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뭐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공군은 모든 군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
공군은 첫 번째 우선순위인 에너지 자원 최적화 및 대체 에너지 자원 촉구를 통해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우선순위의 핵심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공군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오염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이 지속가능 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연료, 이게 뭔가요?
네,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서 주목받는 차세대 항공연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료가 바뀔 경우 이에 맞는 엔진이 필요한데요. 지속가능 연료의 경우에는 기존 항공연료에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군은 만약 지속가능 연료 구입 비용이 기존 항공연료 구입비보다 더 비싸지 않을 경우 오늘 2025년까지 두 개의 작전기지에서 지속가능 연료를 최소한 10%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순서입니다. 남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남북한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지식을 겨루는 행사가 열렸답니다. 청년 학생 토크 경연 대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첫 번째 팀부터 영상을 보실 텐데요.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3월 첫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방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을 뛰어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한 건물 15층.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마련한 청년학생 토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남북의 건강한 통일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단체로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탈북의료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건강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남북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와 같은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았는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김신권 상임이사에게 들어봅니다.
사실 예전에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해야 되나?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들이 적지 않게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 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결국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건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보건의료가 바로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거죠. 특히 청년 세대들이 좀 인식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토크 경연대회입니다. 특히 탈북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같이 소통하고 한 팀을 이뤄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굉장히 좋은 경연대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연 참가자들은 이미 1차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재단 측은 청년들이 준비한 경연 영상으로 본선에 올라갈 8팀을 뽑았고요. 제가 찾아간 날에는 2차 본선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본선에 진출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모두 본 후 참가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마지막 심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은 어떤 걸까요?
자, 심사 기준은 일단 얼마나 가치 있을지, 이 가치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가치와 의미가 있어도 현실성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얼마나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상황에서 실제로 아 이건 정말 참신하다 하는 그런 창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기 때문에 얼마나 발표 역량이 있고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팀 내에서 얼마나 같이 협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김신권 상임이사는 행사 5회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참여 학생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경연대회 수상작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내용도 더욱 새로워지고 또 학생들의 발표 실력도 발전해 간다는 건데요.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한 탈북민 이수경 학생은 문화 차이 인식을 통한 통일, 여성 질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문제점들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 자체가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약간 질병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도 알고 빨리빨리 검사도 받으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성 질환이라든가 이거는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남한에 원래 사시는 분들도 좀 잘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하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이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대부분 이제 거부하고 거기 왜 가냐고 약간 죽지 않으면은 뭐 안 가지 약간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질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수경 학생은 작년 경연대회의 2등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간호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남북보건에 관한 관심이 많기도 하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교수들과 함께 학습 멘토링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토크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 출신의 친구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 사람들 어떤 문화적인 걸 접근을 해서 북한 사람들 왜 안 가는지 선배니까 물론 그 교육도 필요하고 성교육도 없고 이제 문화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보수적인 것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접근해서 저는 이 분야의 주제를 해가지고 문화 통일 네,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건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표본이잖아요 북한 이탈주민이 여기 넘어와서 이제 그 조사를 하면은 아 북한 사람들 지금 실제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여성질환 질염으로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수경 학생은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 멘토링을 받아온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그렇게 갖고 있어서 좀 더 제가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도 많이 충분히 참여도 하고 자기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되게 바라보고 있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 탈북민 김지연 학생은 전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추천으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했다고 하고요. 김지연 학생은 건강한 포스트 코로나의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북한 아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사로 인해 가지고 어린 친구들도 피해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이게 WHO에 따르면 이게 아사를 겪는 아이들이 이게 폐결핵이나 이렇게 결핵 환자로 이렇게 다시 변화된대요. 그래서 또 치사율이 더 심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하니까 제일 근본적인 이게 음식이 공급돼야 더 이렇게 건강하게 애들이 자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좀 건강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미로 준비해왔습니다.
김지연 학생은 경영학과 2학년인데요. 이번 토크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자료를 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 남한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더욱 이러한 소통의 장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래 동네 친구들도 이런데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저희들은 뉴스를 접할 때는 그냥 수치를 보여주잖아요. 뭐 요즘 친구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뭐 이런 수치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를 만나가지고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되게 신기했고 가능성이 있구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또한 아래 동네 친구들로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회 현장에서는 직접 발표가 아닌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선보여졌습니다. 참여 학생들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는 모습이었고요. 함께 온 친구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탈북민 김소연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저의 이제 상상도학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남과 북, 윗동네 식구들과 이제 아랫동네 식구들이 함께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통일을 꿈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가하는 저희 팀에 있는 동생들이 한 3명이 있어요. 많이 긴장할까봐 떨지 말라고 응원해 주러 왔습니다.
김소연 씨는 오랜 시간 토크 경연 대회를 준비해온 동생들이 대견하다고 말했고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 남북 출신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대회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뭔가 북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건강한 북한, 뭐 건강한 통일 이런 주제를 지금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좀 그냥 마음이 짠해요. 저도 이제 북한이 고향이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뭐 간절하게 들죠. 이런 거 가지고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제5회 청년학생 토크 경연대회의 대상은 탈북민 이수경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문화 차이, 인식을 통한 통일을 주제로 한 팀이었는데요. 수상한 팀에게는 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김신권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한국 시민 또 리더들과 함께 나눔 문화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남북한을 사랑하는 주민의 생명의 무게가 다를까요?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거든요. 적어도 생명과 관련된 우리가 협력, 이거는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이번 코비드 사태를 통해 우리가 실감하고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는 거, 백신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또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현실화되는 이렇게 된다면 그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기적을 꿈꿔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동사는 종종 전치사 to, to를 생략합니다. 뒤에 어떤 장소 부사가 따라오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You have probably heard native English speakers say things like I'm going to school.
여러분은 아마도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But why don't they say I'm going to home?
그런데 왜 영어 원어민들이 나는 집에 간다고 말할 때는 to를 쓰지 않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I'm going home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swer has to do with the verb go and place adverbs. Listen to this speaker use the word home.
대답은 동사 go와 장소 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m going home in about 20 minutes. See you there.
나는 약 20분 안에 집에 갈 겁니다. 거기서 봅시다.
Here, home acts as an adverb, not a noun.
여기서 home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After the verb go and before some adverbs of place, we omit the preposition to.
동사 go 뒤와 어떤 장소 부사 앞에는 to 전치사를 생략합니다. 장소 부사란 어떤 곳이 있는 곳, 즉 장소를 말하는 부사로 반드시 동사와 결합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나 목적, 이동 방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 to는 영어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치사의 하나인데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에 놓이는 단어로 단독으로는 아무 뜻도 나타낼 수 없지만 명사나 동사와 함께 결합해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The words downstairs and upstairs are other examples.
아래층과 위층이라는 단어도 다른 예입니다.
They describe locations inside a home or building.
이 단어들은 집이나 건물 안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장소 부사가 쓰인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Great! Let's go upstairs. The meeting is on the second floor.
좋아요. 위층으로 가죠. 회의가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따르는 다른 부사들로는 there, somewhere도 있습니다. 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to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세요.
I hate staying home. I want to go somewhere fun.
집에 계속 있는 게 싫어요. 어딘가 재밌는 곳에 가고 싶어요.
How about the park? I'm going there for a walk later.
공원은 어때요? 나는 잠시 후 거기 산책하러 갈 겁니다.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장소 부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me, downtown, indoors, outdoors, overseas, abroad, here, there, upstairs, downstair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